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 자매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네, 오늘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자꾸 멸망, 세계 종말 같은 무서운 이야기가 생각나요. 성경에도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종말이라고 하면 뭔가 무서운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좀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지아 자매님은 연속극이나 영화를 좋아하세요?
네, 당연히 좋아하죠. 주인공이 나오고 그 주인공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계속 보고 싶게 만들잖아요.
연속극이나 영화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마지막 회나 마지막 부분을 못 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재밌게 봤다면 그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더 보고 싶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 결말을 알고 싶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재미있는 이야기도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 결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모든 세상의 역사도 시작과 그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야기의 결말 부분이 바로 종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종말이 결국에는 완성되는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결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그 마지막에 어울리도록 오늘 하루를 똑바로 살 수 있겠죠. 마치 겨울이 올 것을 아는 사람이 따뜻한 옷과 불 피울 장작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네, 이렇게 시작하니 종말이 그렇게 무섭지는 않으시죠? 마지막 때를 노래한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주님 나
언제 어느 때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인지를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저희가 물에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원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된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이 64년에 완공되었으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직 공사 중인 성전 앞을 지나가고 있었겠죠?
아직 공사 중이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그 예쁜 돌과 장식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니 성전의 모습이 대단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성전을 보면서 이 건물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묻죠.
목사님,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또 세상의 종말이 무슨 상관이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아직도 성전은 파괴된 상태로 남아있고 아직 세상은 그대로 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전이 파괴되고 1세기에 있을 기독교 핍박에 대한 예언이지만 온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우리의 몸된 성전도 파괴될 것을 예고하는 거죠.
몸된 성전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읽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전에는 성전 건물 안에서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주셨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직접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몸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 몸을 파괴한다는 건가요?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어쩌면 새로운 의미의 성전 파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될 때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짜 구원자들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일들이 생기고 나라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질병들이 나타나면 이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북조선의 상황만 봐도 홍수, 기근, 질병이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 남조선과 북조선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 상황도 비슷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칭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단이나 잘못된 종교와 교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는 것도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의 모습이네요.
이 성경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건 하나가 일어나면 그때가 종말의 때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여러 시대, 여러 나라, 여러 장소에서 점점 많아지고 반복되는 것을 본다면 그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는 뜻이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맞춘다기보다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사실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 말씀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서 반년 동안이나 온 나라 전체를 불태웠다는 나라도 있고요. 쓰나미라고 하는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서 사람들과 도시를 쓸어가기도 합니다.
북극에 있는 큰 얼음 땅에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이 점점 높아진다고 들었어요. 확실히 지진 같은 자연현상도 예전보다 점점 또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 즉 최후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일을 일으키신다기보다는 인간의 타락이 점점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원래의 자연 환경을 우리가 함부로 다뤘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홍수, 태풍, 지구온난화 현상 등이 생기는 거죠.
화산 폭발이나 지진 같은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산에 있는 나무를 너무 많이 자르거나 또 공장에서 안 좋은 연기를 뿜어내면서 지구온난화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잘못인 거네요.
이런 하늘과 땅, 바다와 자연에서 나타나는 무서운 현상들은 옛날에도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온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단순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날이 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떤 삶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처음에 우리가 연속극 이야기를 했었죠? 처음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 이야기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되는 것처럼 마지막 이야기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과 다른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채웠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악해지고 원래 좋았던 자연환경까지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삶을 준비하는 거네요. 타락한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만드실 거니까요.
네, 그렇죠. 결국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특별한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자연 만물까지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지 잘 표현한 찬송가를 준비했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사를 읽어주세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리.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죽게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나쁜 일을 계속했던 사람과 악한 자들에게 고통받으면서도 선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모두를 잡아들여서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면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악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오히려 마지막 심판을 기뻐하고 기다릴 수 있겠네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돈, 명예 같은 것으로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는 뇌물도 통하지 않고 모든 죄악을 용서하지 않고 처벌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예수님께 항복하고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 그 어떤 악한 죄인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확실하게 다가오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네요.
마지막 때를 무서워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찬송가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는 생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저지른 다음부터는 왜 수명에 제한이 생기고 죽게 만드셨을까요?
글쎄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주장해서 벌을 주신 걸 아닐까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벌을 주신 거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죽음은 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변한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 맞네요.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나쁜 사람도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게 되니 괴로움에도 끝이 생겼으니 오히려 우리를 생각해 주신 걸 수도 있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음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음을 죽음이 가까울수록 깨닫게 됩니다.
아,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알겠어요. 마지막 때가 있으니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시켜 주시고 온 세상 만물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와야만 하는 시간이네요.
아멘입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함께 이야기했던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미 남조선과 북조선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멋진 연속극의 마지막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영화보다 더욱 멋지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완성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면류관 벗어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엄지아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길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윤 자매님도 은혜 가운데 지내시죠?
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주 감사 일기를 쓴다고 그러셨는데.
네. 계속, 지금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감사가 쓸만한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쓰셨나요, 벌써?
아직은 쓰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또 감사한 일들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드디어 26번째 요리문답입니다.
네, 25번째 요리문답은 지난주까지 모두 7주를 했더라고요.
그걸 다 세셨군요.
네, 두 달이 조금 안 되는 신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랬군요. 꼼꼼하시네요, 하인자매님. 오늘 감사는 7주를 내가 버텨냈다.
아멘.
이 어려운 거, 이거를 통과했다. 그것도 하나 써놓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25분의 마지막 부분이겠네요. 지난주 배웠던 것을 간단히 살펴보죠.
지난주는 새 위격들의 공통적인 것과 또 구별되는 것들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신격의 삼위들에게 공통적인 것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본질과 그렇죠. 같은 말로 영원하심, 광대 무변하심, 전능하심, 완전히 지혜로우심, 선하심 등이 있습니다.
네. 삼위들에게 공통적인 것에는 본질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들을 향하여 또 피조물들 속에서 그리고 피조물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외적인 행위들,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들, 뭐 세상을 보존하시고 세상을 동체하시고 교회를 모으시고 보존하시는 것, 이것들도 모두 본질처럼 삼위 모두에게 공동적으로 해당되는 것이었죠.
또 새 위격의 구별 또는 새 위격의 차이는 네. 그분들의 내적인 사역들과 외적인 사역들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사역이란 새 위격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각 위격에는 이런 독특성이 있습니다. 성부는 스스로 존재하시며 다른 누구에게서 비롯되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렇죠.
성자는 영원히 성부로부터 나아시는데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성부로부터 신적 본질을 전달받으시는 분이시고
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고 역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동일한 신적 본질을 전달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새 위격들이 존재하시는 순서를 말할 수 있었죠. 성부의 신성은 그 누구에게서 전달받으신 것이 아니고 또 그러면서도 성자와 성령께 신성을 전달하시죠. 그래서 이 성부를 제1위격이다. 뭐 다른 말로 성자와 성령의 신성의 근원이시다라고 말하고 성부로부터 영원한 출생을 통해 신성을 전달받으시죠. 성자가요. 그래서 성자는 제2위격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또 성부와 성자 이 두 위격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심을 통해 신성을 전달받으시죠. 그분이 누구에게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은 제3위격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적으로나 위엄이나 권위에 있어서 어느 한 위격이 다른 위격들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존재의 논리적 순서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신격은 불변하기 때문에 성부께서는 절대로 성자가 없이 계신 적이 없고
그래요.
성자께서는 성령이 없이 계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요. 성자가 안 계시고 그랬는데 성부만 있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위격이라고 해서 이게 시간이나 뭐 계급이나 힘이나 권위나 그 차이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성자는 마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듯이 동일한 그리고 완전한 그리고 본질 전체를 취하시죠. 그걸 우리는 출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또 성령은 마치 영이 그 영의 주인에게 받듯이 신격의 제3위인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 이 두 분으로부터 신적인 본질을 전달받으시죠. 아까 성자는 출생이라고 했지만 성령은 나온다 또는 발출이라고 말한다 했습니다.
네, 또 성자의 영원한 출생이나 성령의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심은 창조와 다릅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뭔가를 만드는 것이 창조라면 출생이나 나오는 것은 낳는 분이나 혹은 발출의 출처가 되시는 분의 본질로부터
그렇죠.
뭔가 다른 인격체가 영원 전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만든다, 창조한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 아들이 태어나는 것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위격은 피조물들을 향해서 또 피조물들 속에서 피조물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도 구별이 있어요. 먼저 성부께서는 성자와 성령의 위격의 근원이시죠. 동시에 그들의 일하시는 근원이기도 해요. 그분은 다른 누구에게 뭐 허락을 받아서 일하시거나 누구의 뜻을 따라서 일하시거나 누가 하지 못하게 해서 하지 못하고 하락을 해서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 누구에게서 능력이나 효력을 전달받는 법도 없으시죠.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하시고 계획하시고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반면 성자와 성령은 그들 스스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요.
성자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성부의 뜻이 그보다 먼저 나아가고 성자께서는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며 그를 성부께 받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보내십니다.
네.
물론 성자께서는 성령에게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도 역시 스스로 일하시지 않고 성부와 성자의 뜻이 그보다 먼저 나아갑니다.
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역사하십니다.
네. 성부의 뜻을 따라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나 성부의 심부름을 한 게 아니에요. 심부름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똑같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성경은 아무튼 성부로부터 뜻이 나오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 성자가 일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의 뜻을 따라 일하신다는 거죠. 자, 이런 이해할 수는 없으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고 주장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들과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 스스로 알려주신 것이니 그대로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국 삼위일체 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맞아요.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한 분을 모르고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습니다.
네.
이렇듯 삼위일체 교리를 굳건히 붙드는 것은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새롭게 배울 내용을 살펴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6문이네요. 질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무로부터 지으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그것들을 지탱시키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며 그가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그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게 채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내게 어떠한 악을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나의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니 이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으로 기꺼이 그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답 자체를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아무튼 이 사도신경의 첫 구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 앞에 있는 것을 빼고 일단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 이렇게도 되는데 특별히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 위격이 모두 다르셔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나 그 본질이 하나이셔서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윤 자매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을 맨 마지막 믿사오며로 연결되는데 그렇죠. 이 믿는다는 것은 새 위격 모두를 향해서 하는 고백이고 결국 그렇다면 믿음은 새 위격의 공통적 본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유 논리적으로 아주 훌륭하네요. 하나님을 믿사오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부만 믿는다는 건가? 아닌데 나는 예수님 성자도 믿는데 나도 성령도 믿는데 결국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써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중요한 한 가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예요. 이 이름이 아들, 성자와 대비되어 나타났을 때는 위격의 의미로 즉 제1위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일단 이사야 9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아까 사도신경에서 미사오미아와 생각했을 땐 삼위를 모두 말하지만 여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구절에 누가 나와요? 아들 하나님. 성자가 나오잖아요. 하나아들. 결국 이렇게 성자와 관련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 그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 피조물들과 대비될 때는 이것은 위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그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것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기 우리 아버지여 했으니까 그럼 이게 성부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건 그냥 그 본질적인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사람이 기도할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죠. 사람, 성도, 피조물이잖아요. 이 피조물과 성부가 이렇게 표현되고 같이 대비될 때는 그땐 단순히 성부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한 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그 구절, 사도행경 첫 구절에 아버지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격의 제1위를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죠. 왜 그렇게 부를까? 한번 정리해보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방금 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분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뭐라고 불러요? 아들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분이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자이시고 보존자이시기 때문에도 이유입니다.
맞아요.
제 1위격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택한 자들의 관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입양하셨죠. 예수님 덕분에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1위격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 이제 하나님을 믿사오며에서 믿사오며를 살펴보죠. 뭘 믿는다는 걸까요?
방금 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믿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그의 자녀로 입양하셨고 또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하셨네요. 한마디로 뭐 믿는다. 이건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게도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그걸 믿는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전능하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의 뜻하시는 바를 또 심지어 그분이 뜻하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단 한 번의 명령으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권능을 지니고 계시며 또한 그 권능을 그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게 전능하신이라는 의미일 것 같고 이것도 뭐 같은 의미예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도 전능하시고 나의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지도하시고 이루실 수 있고 또한 이루실 분을 믿는다. 이게 이제 전능하신이라는 의미일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경 첫 구절에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표현에서 천지의 창조주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주를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다는 걸까요? 먼저는 이거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 그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일 겁니다.
또 그분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그분의 섭리로 지탱시키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 것도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것을 끊임없는 창조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또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또 나를 그의 긍휼하신 매 그릇으로 만드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것일 거고요. 그리고 그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혜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으로 계속해서 나를 이끄실 것이다. 그게 바로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서 교회의 구원에 기여하게 하고 그래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도 만물의 창조주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창조와 창조주를 믿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나의 구원에 기여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물이 우리를 위해 창조되었으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럼 그 다음엔 뭘 배우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겠죠. 이 교리,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창조의 역사, 둘째는 보존의 역사, 보존의 일하심, 셋째는 통치, 다스림의 일하심, 넷째는 복원, 이제 회복하는 일하심, 그리고 다섯째는 완성의 역사. 이렇게 다섯 가지로요. 뭐, 창조의 역사부터 볼까요? 창조의 역사는 뭘까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뭐 말 그대로 엿새 만에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창조의 역사겠죠. 창세기 1장 1절이 잘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 창조의 역사를 하고 하나님 끝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보존의 역사가 있어요. 네, 보존의 역사란 창조하신 이 천지와 만물을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시지 않고 지금도 바로 오늘도 계속해서 지탱시키시고 보존하시고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말해요. 왜 세상이 멸망하지 않느냐? 어떤 지도자가 있어서 그러느냐? 뭐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이죠.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네, 지으시고 그 다음에 보존하신다. 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통치의 역사가 있었어요. 통치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혜로 세상의 만물들을 지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는 복원의 역사가 있어요. 복원의 역사가 뭐냐? 사람의 죄로 인해 부패되었죠. 그리고 사람만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만물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도 구원하시지만 당신 안에서 이런 모든 피조물도 복구하세요. 그것들을 이제 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과 22절에 나오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화해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피 때문이죠. 그 보혈 때문인데 이 구절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만물,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하늘, 바다, 산, 뭐 이런 모든 것들, 그것들도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이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에는 가시덤불이 나고 농사짓기도 힘들었죠. 땀을 흘렸어야만 됐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회복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사람의 복원만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피조물의 복원을 생각하고 기대해야 돼요. 이사야에서의 말씀이 잘 나오죠. 나중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논다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은다고,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들의 화목, 회복이 이제 완전한 주님의 오심과 그 나라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심 역사에는 완성의 역사가 있습니다. 완성의 역사는 뭐냐면 제가 지금도 좀 말씀드렸는데 만물이 마지막에 이르도록 하게 하신 것. 마지막에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 있는데 특별히 그의 교회를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 뭐 여기서 교회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해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이 마지막 완성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는 지금 병 걸리면 아프고 기분도 우울해지고 그러잖아요. 건강하면 또 기분도 좋아지고. 이제 이게 완전히 회복되고 치료돼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 완전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완성의 역사예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잘 나오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뭐 하나님의 역사 중에 창조의 역사를 제일 먼저 봤었는데요. 창조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이제 하나씩. 이 창조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을 창조하셨나? 둘째, 그는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셋째. 셋째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입니다. 하나씩 보죠. 먼저 첫 번째 주제,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요 창조와 관련해서 생각하기 전에 이 세상이라고 했는데, 세상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이 세상이라고 나왔을 때. 현재미님, 세상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하늘과 땅,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만물들, 또 우주나 전체 구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하늘 보고 땅 보고 아 세상이 이렇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세상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이 바로 하윤자매님이 이야기한 그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네. 그런데 세상 성경은 이 세상을 그것만 말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을 갖고 싶은 마음, 뭐 세상적인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세상이라고 말을 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거기서 말하는 세상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그러니까 아, 세상이라고 성경이 말하면 아, 이런 눈에 보이는 하늘 땅 바다 나무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욕심, 이것도 세상이구나 생각해야 돼요. 지나가다 차를 봤는데 너무 갖고 싶어. 그런 욕심이 생기죠. 예쁜 차. 자, 그러면 그때도 성경은 아, 세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 아직 중생하지 않은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그들을 말할 때도 세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주님이 왜 기도해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게 주시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놀랍게도 이 세 번째의 반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세상이라고 말을 해요. 조금 어렵죠. 이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성도들도 세상이라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다 이제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세상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거 뭐 나무 저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세계가 아닐까? 그래서 앞뒤를 잘 읽어보고 살피고 결정해야 되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26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과 그 답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하윤자매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